청취자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이력서에서 가장 눈부신 성취를 하나 딱 떠올려 보시죠. 수년을 희생해서 얻어낸 학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건강을 깎아먹으면서 쟁취한 임원 자리일 수도 있겠죠.
네, 누구에게나 그런 자랑스러운 타이틀 하나쯤은 가슴 속에 품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바로 그 가장 자랑스러운 타이틀을 오늘 당장 유독성 폐기물 취급하면서 쓰레기통에 막 자발적으로 쳐넣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와, 유독성 폐기물이요? 그건 좀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렇죠. 단순히 이건 이제 내 인생에서 덜 중요해 이 정도가 아니라요. 아예 내 인생을 망치는 오물이라고 선언해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이 심층 탐구 자료가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매튜 S. 하먼 박사님의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4절 분석인데 바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네, 사도 바울 이야기죠. 사실 이 텍스트가 가진 그 파괴력은 일종의 가치관 해체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막 무의식적으로 내 인생을 지탱한다고 믿었던 성취라는 기둥들 있잖아요.
네네, 방금 말한 학위나 지위 같은 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짓누르는 족쇄였다는 걸 꿰닫게 만드는 과정인 거죠. 하먼 박사님의 분석을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바울이 단순히 뭐 종교적인 겸손을 떨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다.
그럼요. 철저하게 계산된 논리 그리고 자신의 뼈저린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현실을 제시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평생의 성공 지표들을 모조리 폐기 처분하면서까지 그가 원했던 그 단일한 추구가 무엇인지 아주 흥미롭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새로운 현실로 들어가기 위해서 바울이 가장 먼저 꺼내든 카드가 무엇인지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자기 그 화려한 이력서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기 전에 바울이 청취자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명령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기뻐하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곧바로 특정한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경고를 딱 때립니다. 아니, 근데 보통 기뻐하라는 건 되게 감정적인 조언으로 들리잖아요. 긍정적으로 살아라 뭐 이런. 그런데 허먼 박사님은 이것을 강력한 방어막, 그러니까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내면의 기쁨이 어떻게 외부의 위협을 막아내는 방어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 그게 참 절묘한 통찰인데요. 여기서 감정과 메커니즘의 관계를 좀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나 오늘 기분이 참 좋아 이런 피상적인 감정 상태가 절대 아니에요.
그럼 어떤 기쁨인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이미 완벽하게 받아들여졌다는 사실, 거기서 오는 아주 깊고 절대적인 만족감인 거죠. 이 만족감이 방어막이 되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인간은 그 내면이 결핍되어 있을 때 외부에서 무언가를 막 끌어와서 그 구멍을 채우려고 하거든요.
아, 내가 부족하니까 밖에서 뭐라도 가져와서 채우려는 본능이요?
그렇죠. 바울이 경고한 거짓 교사들은 바로 그 결핍을 파고드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네가 신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지려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뭔가 육체적인 행위나 조건들을 더 채워넣어야 해 라고 끊임없이 귓가에 속삭인 거죠.
와, 어떤 원리인지 확 와닿네요. 이거 약간 현대적인 사이버 보안 시스템에 비유해 볼 수 있겠어요?
오, 사이버 보안이요? 어떻게 연결되죠?
그러니까 내면에 굳건하게 자리 잡은 그 기쁨이라는 게 일종의 철통 같은 방화벽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렇다면 그 거짓 교사들은 우리의 영적 시스템에 막 육체를 신뢰하라 이런 악성 코드를 심으려는 해커들인 셈이고요.
이야, 그 해커들의 수법을 정확히 꿰뚫는 완벽한 비유네요. 그 악성 코드의 핵심이 사실 피싱 메일하고 똑같거든요.
피싱 메일이요? 돈 빼가는 그 피싱이요?
맞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이미 100억 원짜리 복권에 당첨돼서 통장 잔고가 꽉 차 있다는 걸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기쁨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너무 좋은데요. 저라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 이메일로 여기 링크 클릭하고 설문조사 하시면 만 원을 드립니다. 이런 피싱 메일을 보냈다고 쳐봐요. 그거 클릭하시겠어요?
절대 안 하죠. 내 통장에 100억이 있는데 굳이 그 위헌한 링크를 왜 누릅니까?
바로 그겁니다. 이미 넘치도록 가졌으니까요. 하지만 내장고에 확신이 없고 막 불안한 상태라면, 당장 내일 먹을 빵값이 없다면 그 만 원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그 악성 링크를 클릭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제시하는 그 육체의 조건들이 바로 그 가짜 만 원짜리 피싱 링크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 내가 완벽하게 받아들여졌다는 기쁨이 없으면 결국 그 육체의 조건이라는 피싱 링크를 누르게 된다. 진짜 명쾌하네요. 그렇다면 그 피싱 링크를 보내는 해커들을 바울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제가 하먼 박사님 강연을 들어보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노골적이고 거친 언어를 막 쏟아내던데요.
네, 바울이 아주 작정을 했습니다. 원어인 헬라어 알파벳 중에 카파로 시작하는 세 개의 단어를 연달아 사용하거든요. 이게 일종의 언어적 타박을 가하는 두운을 맞춘 펀치라인 같은 거예요. 카파, 카파, 카파 이렇게요.
오, 힙합의 라인 맞추는 것처럼요? 번역하면 어떤 단어들이죠?
뜻을 번역하자면 개들,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 그리고 살을 베어내는 자들, 즉 할례당입니다. 여기서 개들이라는 표현을 좀 주목해야 하는데요.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귀여운 반려견 느낌은 당연히 아니겠죠?
절대 아닙니다. 고대 도시의 거리를 떠돌면서 막 썩은 고기나 오물을 뒤지는 아주 더러운 청소부들을 가리키는 굉장히 경멸적인 단어예요.
아, 썩은 고기를 뒤지는 자들이라. 그들이 들이미는 가짜 복음? 그러니까 육체적 할례나 율법 준수가 결국 오물에 불과하다는 그런 뉘앙스군요. 아니, 그런데 그 마지막 단어, 살을 베어내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꽤 충격적입니다.
그렇죠. 원어의 느낌을 살리면 훼손하는 자들이라는 뜻이니까요.
할례라는 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나게 신성한 종교 의식이었을 텐데 그걸 그냥 단순한 신체 훼손이나 막 절단 행위로 완전히 격화시켜버렸어요.
그게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행위가 가진 영적 의미를 완전히 껍데기째 벗겨내버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시죠. 왜 그들이 그렇게 물리적인 할례에 집착했을까요?
아무래도 눈에 보이니까요. 증명하기 쉽잖아요.
빙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나 믿음은 좀 불안하거든요. 반면에 내 몸에 새겨진 물리적 흔적은 측정 가능하고 눈에 확 보이는 지표니까 훨씬 더 안전하게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진정한 할례는 육체의 칼을 대는 게 아니다.
그럼 진정한 할례는 뭔가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내면의 변화. 그것이 진짜 할례라고 완전히 판을 뒤집어 버리는 거죠.
자, 여기서 드디어 바울의 논리적 승부수가 등장합니다. 그 해커들이 계속해서 야, 육체의 조건이 중요해. 우리가 가진 이 측정 가능한 스펙이 진짜 구원의 증표야. 이렇게 막 공격해 오잖아요.
네,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죠.
그러니까 바울이 일종의 충격요법을 씁니다. 그래, 육체를 신뢰하는 게 문제라고? 그럼 내 이력서를 한번 까볼까? 이러면서 당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자신의 완벽한 스펙을 쫙 나열하기 시작해요.
맞아요. 바울은 일곱 가지 항목을 조목조목 짚으면서 자기 과거를 해부해버립니다. 난 지팔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와, 숨도 안 쉬고 나오네요.
여기까지가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획득한 혈통과 가문의 소위 금수저 스펙인 거죠.
아니, 잠깐만요. 제가 이 대목에서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딱 생겼는데요. 거짓 교사들의 막 육체의 조건을 자랑하는 거 그렇게 비판해놓고 왜 바울 본인이 나는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러면서 뼈대 있는 가문이랑 순수한 혈통을 내세우는 건가요?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기득권 자랑, 그 올드머니 과시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비판하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수준으로 내려가는 엄청난 모순처럼 보이는데요?
표면적으로 보면 완벽한 모순이죠. 너희 자랑하지 마 해놓고 자기가 더 크게 자랑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고도의 수사학적 전략입니다. 이른바 압도적인 우위 선점 후 파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우위를 선점하고 파괴한다고요?
네, 만약에 가진 것 없는 사람이 스펙은 중요하지 않아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네가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너 심포도 증후군이지? 이러면서 그냥 정신승리로 치부해버리잖아요.
아, 그렇죠. 루저의 변명으로 들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논리를 그들의 홈구장에서 완전히 박살 내버리려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그 알량한 스펙. 나는 너희가 평생 뼈 빠지게 노력해도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최상위 포식자의 스펙을 아예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데 그거 다 가져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
와, 펀치라인 제대로네요.
이 선언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엘리트성을 아주 극대화해서 들이미는 겁니다.
아, 정신승리가 아니라 진짜 찐 억만장자가 테레비에 나와서 돈은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할 때 생기는 그 압도적인 설득력, 그걸 노린 거군요. 특히 베냐민 지파라는 게 이스라엘 왕국 분열될 때 다윗 왕가의 끝까지 충성을 바친 아주 프라이드 넘치는 지파잖아요.
맞습니다. 역사적 정통성이 엄청나죠.
거기다가 헬라 문화에 동화되지 않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그 순수성까지.
그야말로 무결점 출신 성분이네요.
그러면 그가 태어날 때부터 가진 거 말고 개인적인 노력으로 성취한 후천적 스펙은 어떻습니까?
후천적 성취는 더 기가 막힙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고 당당하게 말하죠.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단순히 모세율법을 머리로 아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수백 개의 구전전통이라는 울타리까지 쳐놓고 정말 강박적으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네, 성경 보면 항상 예수님이랑 부딪히는 그 철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를 평가할 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겉보기에는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정말 어떤 티끌 하나 찾을 수 없는 완벽한 상태였단 뜻이죠.
흠이 없는 자라 대단하네요. 그런데 저는 이 후천적 스펙 목록을 쭉 듣다가 등골이 확 서늘해지는 항목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떤 항목이죠?
바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라는 구절입니다. 아니 다른 건 다 뭐 엘리트 코스의 정점이라고 쳐요. 좋은 학교 가고 율법 잘 지킨 거니까. 그런데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막 죽음에 이르게 한 그 끔찍한 폭력을 자신의 열심을 증명하는 아주 자랑스러운 스펙으로 이력서에 적어놓다니요. 솔직히 이거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약간 사이코패스적인 발상 아닌가요?
21세기의 도덕적 관점으로 보면 명백한 흉악 범죄 기록이죠. 이력서에 쓸 게 아니라 감옥에 가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1세기 유대교의 맥락, 특히 그 바리새인의 세계관 속으로 아주 깊이 들어가 보면 그 기저에 깔린 무서운 논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논리인가요?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큰 공포,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교도의 문화나 이단적 사상에 오염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인들이 등장한 거예요. 이들은 성전 중심의 유대교 체제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가장 위험한 바이러스로 여겨졌죠.
아, 유대교를 파괴하려는 불순분자로 본 거군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기꺼이 손에 피를 묻히는 일은 하나님을 향한 가장 숭고한 헌신이자 최고의 열심으로 칭송받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나는 내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라면 손에 피를 묻히는 것조차 주저하지 않을 만큼 내 모든 것을 걸었던 광신적인 헌신자였다. 이걸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혈통, 도덕적 완벽주의, 그리고 종교적 신념을 향한 그 광기어린 헌신까지 그야말로 인간이 육체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탑을 쌓았던 거네요. 그런데 오늘 탐구의 핵심이죠. 이 거대한 탑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완벽하게 붕괴되죠.
하몬 덕사님은 이 극적인 전환을 회계장부의 메타포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논리적 전환 과정이 정말 날카롭더라고요.
네, 바울이 여기서 철저하게 비즈니스적인 아주 회계학적인 용어를 차용합니다. 여러분, 이익과 손실이라는 두 개의 칸이 딱 나눠진 장부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바울이 방금 앞서 나열한 그 화려한 일곱 가지 스펙들은 그의 인생 장부에서 가장 큰 숫자가 적힌 이익 칸의 핵심 자산들이었습니다.
우량주 중에 우량주였겠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그리스도를 딱 만난 그 순간 바울은 빨간 펜을 듭니다. 그리고 그 이익 칸에 있던 모든 자산을 쫙쫙 삭선으로 그어버려요. 그리고 모조리 손실 칸으로 옮겨 적어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시대가 변해서 자산 가치가 좀 떨어졌네, 감가상각을 해야지 이런 수준이 아니네요.
절대 아니죠.
아예 나에게 심각한 마이너스를 가져다주는 부채, 적자 덩어리로 처리해버린 거군요. 아니, 근데 왜 그런 거죠? 가문이 좋은 거나 도덕적으로 막 흠없이 살려고 노력한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살인이나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요.
맞습니다. 그 조건들 자체가 본질적으로 무슨 악이라서 나쁜 거라서 버린 게 아닙니다. 이 논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치의 상대성을 봐야 해요. 하몬 박사님은 이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 때문이라고 아주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가치의 상대성, 이 극적인 가치의 이동을 우리 일상의 감각으로 한번 이해해볼까요?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어떤 비유죠? 오, 엄청난 컬렉션이네요.
네, 그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자랑이고 이익장부의 1호 자산이었죠. 친구들 오면 막 자랑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우주상의 모든 음악을 무손실 초고음질로 영원히 그것도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 계정을 딱 얻게 된 겁니다.
예, 박사건이네요.
자, 그럼 이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그 방 하나를 가득 채운 카세트 테이프들을 어떻게 할까요?
더 이상 그걸 힘들게 테이프덱에 넣고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카세트 테이프 자체가 뭐 나쁜 물건이라서가 아니에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압도적이고 완벽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과거의 그 애지중지하던 수집품들은 이제 그냥 방에 자리만 차지하는 쓰레기가 되어버린 거죠.
와, 정확한 통찰입니다. 너무 좋은 비유인데요. 그런데 바울이 원어에서 사용한 단어는 그 카세트 테이프 쓰레기보다 훨씬 더 강렬합니다.
더 강렬하다고요?
네, 그는 그 과거의 화려한 자산들을 배설물이라고 불렀습니다. 헬라어로 스쿠발론이라는 단어인데요.
스쿠발론이요? 어감이 좀 세네요.
이게 그냥 길가에 떨어진 휴지 조각 같은 쓰레기가 아니라요. 막 하수구로 흘러가는 오물이나 동물의 똥, 배설물을 뜻하는 아주 적나라한 단어거든요.
세상에, 동물의 똥이요. 너무 극단적인 표현 아닙니까?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표현을 썼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그 카세트 테이프 수집가가 있다고 쳐봐요. 완벽한 초고음질 스트리밍 서비스가 내 손 안에 있는데도 여전히 아 그래도 내가 20년 동안 모은 이 테이프가 가치가 있지 이러면서 그 지지직거리는 고물 카세트 플레이어에 계속 집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완벽한 무손실 음원의 진짜 가치를 누리지 못하겠죠. 시간이 아까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과거의 자선에 대한 그 알량한 집착이 오히려 완벽한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내 인생의 심각한 손실, 즉 치워버려야 할 오물이라고 선언한 겁니다.
아, 과거의 선한 것들이 내가 이룬 성취들이 도리어 내 눈을 가리는 맹점이 되기 때문에 오물처럼 철저히 버려야 한다는 거군요.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는 노력, 그러니까 그 낡은 테이프를 미련 없이 버려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에 의한 의라는 그 초고음질 스트리밍 선물을 온전히 받을 수 있으니까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렇다면요, 바울이 이 모든 걸 진짜 하수구에 훌쩍 던져버리고 그 대신 얻고자 했던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건 도대체 실체가 뭡니까? 이게 단순히 성경 공부해서 신학적 지식을 쌓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닐 텐데요?
당연히 머리로 아는 지식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이건 실존적인 연합을 의미하는데요. 바울은 두 가지 차원에서 그리스도를 알기 원했습니다.
두 가지요?
첫째는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무덤에서 살리신 그 압도적인 생명의 능력이 저기 먼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의 가장 어둡고 무너진 곳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내가 직접 체험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이게 참 놀라운데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동참한다고요? 아니 솔직히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서 승승장구하고 싶어하는 게 사람 마음이지 굳이 고난을 겪고 싶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본성과는 180도 정반대죠. 하지만 바울은 고난을 피해야 할 저주나 재앙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와 가장 깊이 연합할 수 있는 특별한 특권으로 본 겁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자기 비움과 희생의 길을 나도 여기서 함께 걸을 때라야 비로소 부활의 능력도 진짜 내 것이 된다고 굳게 믿은 겁니다.
특권으로 봤다. 참 차원이 다르네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딱 하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바울은 이미 그 화려한 이력서 스펙을 손실장부로 다 옮겨버렸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그 완박한 선물도 얻었습니다. 심지어 방금 말씀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도 이뤘잖아요.
네, 모든 걸 가졌죠.
그럼 다 끝난 거 아닌가요?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 게임 끝. 벤치에 편안하게 앉아서 이온음료 마시면서 쉬면 될 텐데 왜 그는 텍스트를 보면 계속해서 내가 아직 얻은 것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이러면서 숨을 얼떡이고 푯대를 향해 막 달려간다고 말하는 거죠?
와, 기독교 신학의 가장 심오한 역설을 정확히 날카롭게 짚어내셨습니다. 바로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라는 건데요.
이미와 아직이요?
네, 바울은 이미 구원받았고 칭의 즉 의롭다함을 얻었죠. 하지만 그것은 그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의 최종 목표는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 즉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완성되는 지점이거든요.
아, 끝난 게 아니라 시작된 거군요.
맞습니다. 법정에서는 이미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현실의 삶에서는 여전히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야 하는 그 치열한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의 삶을 단일한 추구의 과정으로 봅니다. 이 대목에서 하먼 박사님이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들려주시는데 이게 진짜 재밌습니다.
아, 그 고등학교 시절 크로스컨트리 육상 선수 하셨다는 그 이야기요?
네, 맞아요. 그 달리기 메커니즘 비유가 아주 흥미롭죠.
맞아요. 달리기 코치가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 앞에 달리고 있는 선수의 등 한가운데에 시선을 딱 고정해라. 그러면 내 몸이 거기에 자연스럽게 반응해서 저절로 속도를 높여 그를 따라잡게 될 것이다.
네,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물리적인 몸의 움직임을 완전히 결정해버린다는 아주 생생한 묘사였습니다. 반대로 뒤에서 누가 쫓아오나 하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 순간 몸의 리듬이 깨지고 뭔가에 걸려 팍 넘어지게 된다고요.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그거군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게 내 뇌구조를 바꿔서 기억상실증에 걸리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내 과거의 사건들이 그게 좋든 나쁘든 현재의 나를 지배하거나 규정하지 못하게 의지적으로 탁 차단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오직 내 시선은 내 앞에 있는 푯대, 즉 그리스도에게만 고정되어야 한다는 물리적이고도 아주 영적인 원리인 거죠.
그런데요, 저는 이 대목에서 인간 심리의 아주 모순적인 면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모순이죠?
흔히 우리는 주변에서 야, 과거의 실패나 죄책감에 발목 잡히지 마, 이런 조언은 되게 쉽게 수긍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쁜 과거는 어차피 나도 빨리 잊고 싶으니까요.
그렇죠. 지워버리고 싶죠.
그런데 바울은 아까 장부에 적었던 자신의 그 화려한 스펙들, 즉 성공한 과거, 제일 좋았던 영광의 과거조차 다 뒤로 하고 잊어버려야 할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잖아요. 사실 인간은 자신의 부끄러운 실패보다 과거의 영광과 성공을 버리는 걸 100배는 더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요.
이야, 매우 날카롭고 중요한 통찰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내가 극복하지 못한 상처나 실패보다 도리어 그 화려했던 성공의 과거가 훨씬 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이 독이 된다고요?
네. 사람이 과거의 성공 경험이나 종교적 성취에 막 얽매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은연중에 아주 교묘하게 다시 나 자신과 육체를 신뢰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만큼 했지 하면서요?
맞아요. 내가 왕년에는 교회를 위해 밤낮으로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혹은 내 신앙 연륜이 기도한 시간이 얼만데, 이러면서 과거의 빛나는 트로피를 자꾸 만지작거리는 순간 앞으로 달려가려는 동력은 완전히 상실됩니다. 시선이 앞이 아니라 뒤를 향해 꺾여버린 거죠.
헉, 시선이 뒤로 꺾인다?
네. 그 순간 현재의 영적 성장은 거기서 그대로 멈춰버리고 마는 겁니다.
과거의 트로피를 만지작거리는 순간 성장이 멈춘다. 와, 이거 정말 뼈를 때리는 비유입니다. 자, 이제 오늘 심층 탐구의 깊은 논리를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의 삶으로 한번 확 당겨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1세기의 바리새인은 아니지만 일상에서 이 육체에 대한 신뢰를 정말 교묘하게 매일 반복하고 있지 않나요?
네, 모양만 다를 뿐 똑같이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 이번 주에는 아침마다 명상도 꾸준히 했고 남들에게 되게 친절하게 대했고 회사 프로젝트도 아주 성공시켰어. 그러니까 신 혹은 우주가 나를 몹시 사랑하고 내게 복을 주실 거야.
반대로 무너지는 날도 있겠죠.
그렇죠. 반대로 아, 어제는 애들한테 막 화를 내고 하루 종일 나태했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쓰레기야. 이렇게 나의 주관 도덕적, 영적 성과를 기준으로 내 가치와 신의 사랑을 계속 측정하려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바울이 그토록 경계했던 현대판 육체에 대한 신뢰가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아주 본질적으로 거짓 교사들이 들이밀던 논리와 단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 퍼포먼스로 나의 가치와 사랑받을 자격을 증명하려는 끊임없는 자기증명의 쳇바퀴에 올라탄 거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 피곤한 삶이네요.
맞아요. 그 쳇바퀴 위에서는 결코 안식이나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달리는 걸 멈추면 죽을 것 같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나의 그 불완전하고 오르락내리락하는 일시적인 성과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가치로 여기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아, 그분 안에서 발견된다.
네. 그래서 하먼 박사님도 강연 마지막에 아주 뜻깊은 권면을 하시잖아요. 수십 년간 신앙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온 선배들, 그분들을 깊이 관찰해보라고요.
그 연륜 있는 분들은 뭔가 다르다는 거죠?
네. 그분들은 자기 공로나 과거의 이력서를 절대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그 오랜 세월 동안 그토록 깊은 기쁨을 유지하면서 푯대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지, 그 삶의 메커니즘을 곁에서 배우라는 것이죠.
네. 오늘 평생을 쌓아온 화려한 이력서를 오물로 여기고 새로운 푯대를 향해 단일한 축으로 달려간 바울의 그 역설적인 선택을 깊이 해체해 보았습니다. 이 통찰이 단지 2000년 전 고대의 텍스트에 머물지 않고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현실을 강렬하게 뒤흔드는 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스스로 던져볼 수 있는 묵직한 화두를 하나 남겨주시죠.
네, 좋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밤 조용히 책상에 앉아서 여러분만의
보이지 않는 이력서를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종교적인 열심이든 아니면 통장 잔고든 지적이거나 도덕적인 우월감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내심, 아 나는 남들보다 낫다, 혹은 나는 신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고 믿게 만드는 그 핵심 조건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네, 솔직하게 적어보는 거네요.
그리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 모든 자랑스러운 조건들을 여러분 인생 장부의 손실칸으로, 오히려 내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과감히 옮겨 적어버린다면 여러분이 세상을, 타인을, 그리고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가장 완벽한 이력서가 사실은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는 이 도발적이고도 해방감을 주는 역설, 오늘 밤 여러분의 인생 장부에서 그 놀라운 가치의 재배치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는 다음 심층탐구에서 더 새롭고 깊이 있는 시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깊이 감사드립니다.